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호흡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며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린 이 새벽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긴 믿었지만 아직 옛사람의 습관과 고치지 못한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세상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자기의 은사인 듯 자랑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영적 지도자들별로 파벌을 만들어 서로 대립하고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그 영적 피로감이 교회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등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십자가에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봄을 통해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적 기준과 어떤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은사나 그 하찮은 말 재주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고 분쟁과 분열 속에 있었던 것은 더 나아가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 그 정체성에 대한 영적 그 아이덴티티가 잃어버려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아직 옛사람의 그 습관과 옛사람의 자아를 버리지 못한 그들은 그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확실한 정체성이 없으니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바울의 신앙이 아볼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듯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 확신과 정체성이 가진 성도들은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한다 할지라도 영적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그 정체성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소년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방황을 시작할 때는 다를 때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방황하기 시작하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이 방황이 때로 흔들릴 때 부모님의 말보다 친구들의 말이 더 우선시 여겨졌을 때 그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확고히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의 끝으로 4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4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이 아니라 3장과 4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런즉 이와 같이 즉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즉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달라 그렇게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달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편을 나눈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일꾼.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서 일꾼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종이란 단어에서 더 낮은 일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그 제도에서 학급 노예를 뜻하는 즉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배 위에서 이제 노를 젓지만은 그 당시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저 배를 움직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들었으면 노예들이 배를 저을 때 노를 젓는 그 손을 쇠사슬로 묶어서 도망을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기록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한 번에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노예를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장 되신 이 배라는 노를 젓는 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저어라 하시면 때로는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방향도 목적지도 몰라도 선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은 바깥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때 그 밑에 창문이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북이 빨리 치면 빨리 젓는 것이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시는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때론 전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이 정체성이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열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꾼이라면 사람의 말이 흔들릴 수 있죠. 물질의 일꾼이라면 물질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명예의 일꾼이라면 명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받을 때도 있고 칭찬한 사람이 다시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을 때도 있고 물질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믿음의 노를 저어 가다 보면 배 밑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큰 파도가 불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배에 키를 잡고 계신 주님 의지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항해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맡은 자라는 뜻은 청직이란 뜻이죠. 쉽게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의 그 신비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을 단순하게 보관만 하라고 보관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씨앗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영적으로 경영을 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삶의 터전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믿음을 맡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청지기가 되던 내가 때론 일꾼이 되던 저 배 밑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를 젓는 일을 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어느 위치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낮은 위치,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내게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가 아닙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신분의 위치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도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높은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최고의 회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세상이 보기에 그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내리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가요? 교회에서 나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새로운 교회 영성이 나의 영성인 듯 자랑하고 수많은 사역들 속에 숨어 막상 내가 봐야 될 영혼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든 비밀을 맡은 자가 되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종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임직식 때 그리고 또 직분을 맡을 때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충성은 단순하게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충성이라고 인사하듯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믿음과 신실을 이야기할 때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 그 깊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하여 나의 삶 속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충성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몸부림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충성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몸부림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충성이죠. 이 충성을 주님께 드리시고 계신가요? 우린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열정이 없는 곳에는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그가 있었던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자 그가 깨닫게 된 거야. 아, 나의 열심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방향을 다시 잡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충성된 종이 된 것입니다. 충성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도, 내가 가진 경험도, 내가 가진 은사도, 내가 가진 신앙의 연수도 아닌 오직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열성이, 내가 가진 그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방의 말들을 적지 않은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말들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말은 최소한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것을 내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내가 들었어도 그 판단을 나에게 절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지 발전을 하지만 요즘에는 그 판단이 전부인 듯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그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 영적 정체성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판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의 판단이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보내신 이도 그리스도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 충성되다, 또 때로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겸손하다, 교만하다, 또는 잘한다, 잘못했다라는 말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들어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만 빼면 엄청나게 바울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독선적인 말, 자기 교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평소에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는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때가 이르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도 그 마음에 감춘 것도 좋은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나빠 보이지만 그 마음에 감추어진 것은 좋지 않은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서운 말씀으로 와닿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면 안 되는데, 내 모든 것 아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칭찬이 있으리라 하시니까 또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충성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만약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 확고한 믿음과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판장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재판장 그 누구도 아닙니다. 사탄의 조롱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판장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마음으로 나가실 때 그리스도에 충성되게 생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오늘도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성되게 일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